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부활의 감격과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한번 자료를 찾아보았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부활의 인사를 어떻게 했나라고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들은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하면서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예배를 인도하시는 목사님이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라고 제자들에게 선언을 하면 성도들도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라고 화답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자, 우리도 그런 인사를 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라고 화답을 하면 됩니다. 자, 이제부터 서로 부활절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사람들하고도 같은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서로 인사 나눕니다. 시작. 자,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리고 살로메라고 하는 여인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려고 예수님의 무덤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무덤 입구를 막았던 돌을 하나님의 천사가 굴러서 치워주시고 그들이 무덤 안에 들어갔을 때 무덤 안에 흰옷을 입었던 천사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6절을 보니까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는다. 이 무덤 안에 계시지 않는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그들에게 전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했던 무덤은 그래서 빈 무덤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참으로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자, 3절과 4절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오 하더니 눈을 들어본 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돌아가셔서 매장한 지 사흘째 되는 날 새벽이었습니다. 그때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으로 갔습니다.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의 전통에 의하면 사람이 죽으면 무덤에 안치를 하고 나서 한 2, 3일 지나서 무덤에 가서 이제 시신에 향품을 바르는 것이 일종의 전통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묻히셨던 무덤은 돌무덤이었는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큰 바위산에 뚫어놓은 일종의 동굴 무덤이었습니다. 근데 그 무덤 입구를 심히 큰 돌로 막고 있었는데, 근데 무덤에 그 입구를 경사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큰 돌을 가지고 무덤 입구를 막는 것은 쉬웠습니다. 왜냐하면 돌을 굴리기만 하면 그 경사로를 따라서 돌이 입구를 꽉 막고 있기 때문에 쉽게 닫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반대로 무덤 입구를 열기는 무척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경사진 바닥으로 돌을 굴려서 위로 올려놔야지 그 무덤 입구가 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인들의 힘으로 그 심히 큰 돌을 굴려서 치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걱정을 하면서 단식을 했습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탄식의 목소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무덤 입구를 막은 큰 돌은 이것은 우리의 현실의 문제를 가리킵니다. 슬픔과 절망, 그리고 두려움과 불가능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큰 돌이 가로막고 있어서 예수님과 그들을 간격을 가까이 갈 수 없도록 막고 있었습니다. 4절을 보니까 우리가 한 단어에 주목을 하게 되는데, 무덤 입구에 도착했을 때 그들이 눈을 들어 보았다라고 했습니다. 자, 새벽에 무덤을 향해서, 인적이 드문 곳이죠, 그곳을 향해서 길을 걸어가는데 눈을 들어 보았다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우리는 그들이 길을 갈 때 고개를 푹 숙이고 눈을 밑으로 깔면서 슬픈 모습으로 힘없이 무덤으로 갔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갑자기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것도 슬펐지만, 아무도 무덤으로 가고 있긴 하지만 무덤 입구를 가로막고 있던 그 돌을 아무도 치워줄 수 없기 때문에 그 세상적인 풍습에 의해서 마지막 장례 절차까지도 여기 무덤까지 오기는 했지만 과연 이것을 실행할 수 없다고 하는 것에 그들은 탄식을 하며 절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무덤에 도착했을 때 이미 돌이 치워졌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절을 보니까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돌을 치워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절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려주신 것만 바라보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부활을 하신 다음에 그리고 바깥으로 나오시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무덤 입구를 가로막고 있었던 심히 큰 돌, 장애물을 치워주신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이 부활주일날 우리 인생을 한번 돌이켜 봅시다. 지금 우리 앞을 혹시나 여기 굴려야 할 돌처럼 심히 큰 돌, 큰 장애물이 가로막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무덤을 찾아갔던 그 여인들이 머리를 푹 숙이고 어깨를 축 처진 채로,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들고 고달프냐, 내 인생에 왜 이렇게 장애물들이 많으냐 하면서 탄식하며 절망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무덤 입구를 가로막은 큰 돌을 치워주셔서 그 세 여인이 그 무덤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 것에 주목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에 놓여져 있는 장애물이라고 하는 돌까지도 굴려주시고 치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부활은 절망이 아니라 소망입니다. 슬픔이 아니라 기쁨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에 대한 승리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 5절과 6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아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라고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이 흰옷 입은 청년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무덤 안에 흰옷 입은 나중에 천사라고 하는 것을 알았지만 처음에 웬 청년이 앉아있는 것을 보고 얼마나 기겁을 하면서 놀랐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 천사가 가르쳐줍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이것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죽으셔서 무덤에 넣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로마 군병이 확인했습니다.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서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나왔다고 성경은 말씀하면서 분명히 세상을 떠나셨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죽으셔서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 지냈습니다. 그런데 6절을 보니까 천사가 선포하기를 그는 살아나셨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하면서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셨다고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언젠간 죽습니다. 사람은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라고 말을 합니다. 숨을 쉬지 못합니다. 말을 못합니다. 음식을 먹지 못합니다. 일을 하지 못합니다. 이 눈에 보이는 살이 다 썩습니다. 뼈가 썩습니다. 육신이 흙으로 재로 돌아갑니다. 아무리 항우 장사라고 해도 사람이 죽으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이별을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줍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셨다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신 것은 예수님 혼자만의 부활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은 말씀합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맨 처음 사람인 아담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이 세상에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한번 태어난 살아있는 존재는 반드시 죽어야만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을 믿을 때 다시 살게 되는 부활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공중에서 일어나라 깨어라 라고 큰 소리로 외치시면 우리는 다시는 죽지 않고 썩지 않고 병들지 않는 신령한 부활의 몸을 입어서 영원한 생명을 천국에서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은 말씀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지금 죽음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주님의 부활을 가져온 하나님의 그 놀라운 생명의 능력이 우리를 다시 살려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확신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리라. 여러분, 우리도 언젠간 죽게 됩니다. 그러나 죽음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려주신 것처럼 우리도 생명의 부활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도 부활이 있고 천국과 영생이 있다고 하는 큰 소망을 주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을 보장한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확신하면서 부활과 천국에서의 영생을 소망하면서 오늘도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기쁨과 사명을 줍니다. 자, 9절부터 11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일곱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9절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그냥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 그냥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가는 것으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 부활의 몸을 가지고 막달라 마리아 앞에 나타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본문을 보면 마리아가 가서 10절에 그렇게 단순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이 기록된 마태복음 28장 8절과 9절을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 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부활의 소식을 들었고 예수님을 묻었던 그 무덤이 빈 무덤이 되었을 때 그리고 천사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려줬을 때 그들에겐 두 가지 감정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무서움의 감정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천사가 내려왔다. 큰 지진이 일어나고 무덤 문이 열렸고 시신이 없어졌다 하는 이 사실 때문에 한편으로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고 하면서 그들은 크게 기뻐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주여라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져보고 그리고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때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자들에게 평안하냐라고 인사를 하셨는데 이 평안이 히브리어로는 샬롬입니다. 영어로 하면 굿모닝입니다. 자, 평안하냐, 잘 있었냐 하는 그런 의미의 인사입니다. 근데 원래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되어 있는데 평안하냐라는 말이 카이레테라는 말을 썼는데 이것이 평안하다라는 뜻 외에 기뻐하라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너희들에게 샬롬, 평안하고 잘 있었니라고 인사를 하셨는데 그 의미는 다른 뜻으로 기뻐하라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22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예수님께서 자꾸 죽으신다고 하는 얘기를 하니까 제자들이 근심을 했어요.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미리 말씀하시기를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아무도 그 기쁨을 너희들에게서 빼앗을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인가 근심이 있습니까? 무엇인가 자신이 없습니까? 나이가 한 살 한 살 더 들면서 힘이 빠짐을 느끼게 되고 예전에는 아무 불편 없이 걷던 그 다리에 힘이 없어서 비틀거리고 있습니까? 근데 주님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뻐하라. 왜냐하면 주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이다. 너도 지금은 약한 존재이지만 그러나 이 다음에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부활하게 되면 부활의 신령한 몸을 입고서 건강하게 되고 다시는 죽지 않고 썩지 않는 신령한 몸으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어떻게 합니까? 10절을 보니까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리매 부활의 소식을 다른 제자들에게 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크게 기뻐했습니다. 인생의 문제가 여전히 있었습니다. 그나 부활의 기쁜 소식을 다른 제자들에게 담대하게 알렸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부활의 증인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부활절에는 우리 교회에 몇 가지 전통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전통은 부활절 새벽 예배, 촛불 예배를 드리는 게 전통입니다. 그 다음에 부활절이 되면 부활절 감사떡을 누군가가 하나님께 봉헌해서 그것을 함께 나눕니다. 세 번째로 부활절 계란을 함께 나눕니다. 보통 부활절 계란의 유래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묻는다면 두 가지의 유래를 찾고 있습니다. 하나는 중세의 교회들이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을 앞두고서 40일 동안, 사순절 기간 동안에 그들이 음식을 절제하며 고기를 먹지 않으며 금식 기도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는 충만한데 육신적으로는 굉장히 지쳐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절날 계란을 함께 나눠 먹으면서 단기간에 체력 보충을 했다고 하는 그 역사적인 기록이 있습니다. 이것도 맞는 유래입니다. 그 다음에 중세에 남편이 십자군 전쟁에 참여해서 홀로 살았던 로란드라고 하는 여인이 이제 부활절날 계란을 삶아서 그 계란 껍질에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부활의 소식을 적은 글씨를 써서 이웃들에게 나눠준 것이 유래라고 합니다. 두 가지가 다 있는데 어떤 게 맞습니까? 사실은 두 가지가 다 맞습니다. 그런데 좀 더 자료를 찾아보니까 부활절 계란은요,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부터 부활절날 이 계란을 나누어서 함께 먹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특히 동방정교회에서는 이 부활절 계란에다가 붉은칡을 빨간색으로 칠을 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보혈을 흘리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계란을 함께 나눠 먹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에서는 계란 껍질이 단단하잖아요. 그래서 계란 껍질을 보면 계란이 죽은 것 같지만 그 안에 생명력이 있어서 나중에 알을 깨고 다시 병아리로 부활하는 것처럼 이 비록 죽었을지라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생명의 부활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서 계란을 나눠 먹었습니다. 그런데 계란을 나눠 먹을 때 그냥 먹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인사를 하면서 나누고 또 함께 나눠 먹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계란을 먹든지 먹지 않든지 오늘 본문에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증거한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사명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참으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하는 부활의 소식을 담대하게 전하는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도 소망을 줍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에 대한 승리를 가르쳐주고 우리의 부활도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오고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하라고 하는 증인이 되라고 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부활의 감격과 기쁨이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죽음을 이기고 장래 주님 오실 때 부활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뻐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며 그리고 우리도 죽음에 대해서 승리할 것을 확신하면서 부활의 기쁜 소식을 사람들에게 온 세상에 전하면서 이 땅에서 부활의 증인으로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주의 은혜로 감사하며 기뻐하면서 오늘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